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창세기 5장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장, 2장은 창조에 관한 내용이고 또 3장은 타락장이라고도 하지요. 참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목적을 가지신 그런 계획 가운데서 아담 하와가 태어나고 또 모든 것을 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배반하고 사탄의 편에 서서 어느 신학자의 말과 같이 사탄의 신학에 동조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내용이 3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지요. 최초의 복음이요. 또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요인 사이에 원수관계가 있겠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참 고마운 분이신지 그 죄를 진 다음에 인간은 뱀하고 아주 단짝이 되었어요. 그 가만두었더라면 영원히 그 뱀의 종이 될 뻔했는데 사탄의 노예가 될 뻔했는데 우선 첫째 작업으로서 그 뱀과 인간 사이에 아주 틈을 이렇게 간격을 만들었어요. 원수가 되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씨란 말이죠. 여인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이제 항상 원수 관계가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그 여인의 씨,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그 대신 사탄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 그 뱀이 그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것으로서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4장과 5장은 참 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첫째 그 원복음의 그 귀한 말씀이 소식이 드높게 메아리쳐 나가야 되는데 4장 16절부터 보면은 아담의 그 일곱 자손들이 거기에 나오고 그것도 뭐 규보라고 할 수 없지요. 이름만 나오고 그리고 5장에 가서는 또 홍수 이전의 10명의 족장들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5장 1절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아담의 계보라 이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저자의 의도와 메시지가 무엇인가? 4장, 5장은 말할 것 없이 그 복음의 그 풍성함, 그 말할 수 없는 은총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시사해야 되는데, 왜 족보들을 이렇게, 또 족보를 얘기하려면 4장에서 가인이 맞아들이니까, 가인부터 쭉 나오든지 그것도 아니고 5장은 그 아벨부터 또 나와야 되는데 아벨은 결혼하지 않고 자녀 못 낳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셋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돕는 이 합동신학교 좋은 학교죠. 거기 가면은 우리 학교는 여러 가지 그 이름난 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외부 분들이 오시면 인사를 잘한다. 한번 가보십시오. 계속 인사할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를 만나러 왔는데 학생들이 왜 이렇게 인사 잘하느냐. 그리고 학기 말마다 연말에 한번 교수 평가를 합니다. 학생들이 무명으로 자기도 평가하죠. 뭐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성경을 잘 읽었느냐 그러고는 교수들을 평가해요. 제가 교장할 때 이제 교장이라 여러 교수들의 그 평가서도 봤어요. 거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거 있죠. 교수가 강의를 잘 준비하느냐, 뭐 채점을 잘하느냐, 사심 없이 하느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는 교수를 존경하는가. 거기 보면은 A, B, C, D가 있는데 거의 다 A예요, A. 그런 신학교가 또 있겠나. 제가 그때 학생들을 존경해서, 야, 훌륭한 제자들이다. 근데 이제 제 그 평가서에는 그 비고난에 교수님, 그 강의하고 설교를 좀 구별해 주세요. 그런 간청이 있었어요. 오늘 자칫하면 강의가 될까봐 제가 설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지금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장, 5장은 그 형식과 내용, 그 목적에 있어서도 아주 달라요. 4장에는 일곱 사람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그 4장 1절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4장 1절. 다른 성경도 볼 것이니까 여기 뭐 하나 좀 끼워 넣으면 좋겠어요. 4장 1절을 보면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에 이제 자녀를 낳은 첫 아들이 장자예요. 장자. 가인을 낳았어요. 아담의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라는 말을 썼어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죠? 구원의 하나님. 벌써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은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하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문학적으로는 사람들은 뭐 3장을 근거해서 신라곤이라고 그러지만은 낙원에서 그들이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을 가지고 왔죠? 복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복음. 네? 벅찬 복음.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느님의 자녀 만드실 것이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들이 나왔어요. 첫 아들을 낳을 때 이 메시아인가 기대해봤죠. 아니었지만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장자 가인이 어떻게 됐죠? 장자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해요. 이 올바른 사람이라면은 제가 맏아들 첫째 아들인데 그 여기도 보면 아담이 5장에 아담이 930세에 5장 5절에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학자들이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아담이 몇 살 때에 타락했겠는가? 죄를 지었겠는가? 한 30세쯤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이지요. 그러면은 죄를 진 후에 죄를 진 즉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회복에 화목에 복음을 주셨어요. 900년 동안 뭐 했겠는가? 저도 그 아담 하와에 대해서는 늘 좀 불만이 있어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루터가 아주 깨우쳐줬어요. 900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안 하는 교회인데 복음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했다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그거 깨달은다면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한날 울고 뭐 그냥 그래서 항상 감사 그냥 항상 그냥 고아원에서 일하면서 학교 다녔는데 뭐 그거 다 상관없이 그랬는데 900년 동안 복음 전파죠. 본인이니까 본인이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즉시 그 용서를 받은 그 장본이니까 그 은혜의 수혜자니까 가인에게도 얼마나 전했겠어요. 이 올바른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 참 장자니까 동생 아벨에게도 그렇고 뭐 남은 식구들 두고두고 오는 후손들에게 내가 앞장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을 입으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아벨을 살해했어요. 저는 이것이 사탄의 작전이 아니었는가. 이 4장 5장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적었어요. 4장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5장에 있는 홍수 이전의 열명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가. 4장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값없이 여기고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이요. 5장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이것이 최고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들이 뭐 몇백 명씩 살고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 찬송가 210장 그 2절이 있죠.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나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네. 이 5장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인데 뭐 세대차도 별로 없는데 근데 4장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육적인 장명을 지면은 육적인 사람들이라. 신명의 8장 3절 중심에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떡으로만 산다. 빵으로만 산다 하는 사람들이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공생에 출발하라고 하니까 당신 한 가지 알아둘 거 있어. 이 떡이 문제예요? 빵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빵이니까 빵 문제 해결하시오. 그 사탄의 신학이요. 사장 있는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 먹어야 산다 하는 것이요. 그러나 5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살아야 먹는다. 대개 먹어야 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병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대장암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물도 못 마시지요. 막 링거리니 뭐이니. 그때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잘못되었다 생각이. 살아야 먹는다. 아셨어요?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야 먹겠더라고요. 그 죽어 나오면 뭐 죽으면 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 예수님 말씀같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그런 사람들이 5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4장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자들. 세상적인데 명예, 뭐 이런 거, 명성, 그것도 높였어요. 건축업에, 또 예술에, 뭐, 하여튼 뭐, 그 중공업에 뭐 이런 거 다 그냥 다 뛰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말은 무엇인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들 모양으로 노아 홍수 때 다 심판으로 죽었지요. 한 가지 두려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역대기도 그렇고 누가복음 3장도 그렇고 그 메시아의 계보가 있어요.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5장에 있는 사람 10사람 다 메시아의 족보에 다 이렇게 나와서 아담부터 아담 셋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 7명은 메시아 족보에 빠졌어요. 세상적으로는 뭐 다 누렸죠. 하나님이 뭐 그 시편 73편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 뭐 아시겠느냐. 그 시편 기자가 고민했죠. 질투한 나도 좀 저렇게 해봤으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런가. 뭐 얼마나 잘 먹었는지 눈이 다 튀어나오더니 동양 사람들은 그 시적이니까 상당히 과장법을 많이 써지요. 얼마나 거들여버리고 또 이 히브리 사람으로 그 본문 보면은 그들은 샬롬을 즐긴다. 뭘 하든지 다 샬롬 잘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나 신앙생활 하면 뭐래. 그래가지고 신앙을 저버릴 뻔했다. 마음의 고통도 있었고 양심의 찔림도 있고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깨닫고 그들의 종말이 너무 비참하구나. 꿈꾸고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삽시간도 없어지고 비참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하박국서도 우리가 잘 알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5장에 있는 사람은 뭐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메시아 족보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4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아무 느낌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고민했어요. 질투도 해보고 부러워도 해보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꿋꿋이 지켜왔어요. 하박국 3장 우리가 알지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서출이 열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 나 그거 불신자와 같이 거기에 내가 좌우되지 않겠다.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지요. 그리고 뭐 땅에서 무슨 먹을 것, 토지에서 먹을 것 있고 없고 많고 적고 또 뭐 우리의 양이 많고 적고 또 외양간에 뭐 소가 있고 없고 그건 나 관계 안 하겠다. 오직 여호와로 내가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겠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5장에 열 사람 쫙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 장명하는 거 보면은 역시 장명도 참 신앙적이에요. 그런 그 불신앙적인 인본주의 만문을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꿋꿋이 지켜내려 수백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내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후대에 넘겨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부러운 그런 생활인지 모르겠어요.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들 낳았어요. 아벨이 죽은 다음에 이거 보세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어요. 아까 씨를 강조했죠. 여인의 씨, 여인의 후손, 여인 계통이요. 가인의 씨하고는 다른 여인 계통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앞으로 이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이 귀중한 후손이다. 이름을 셋이라고 셋. 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이름을 그리면 신앙적으로 이름을 줬어. 그 다음에 에노스라 우리 인간은 보잘 것 없다.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름들 줬어요. 마할랄렐 할렐 엘엘을 할렐 엘엘을 찬양하자. 에녹은 헌신하고 완전히 갇혀진 인물 그 부모들의 신앙 그 장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소산 뭐 다른 거 다 거기에 우리가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노아라는 이름 지었죠? 열 번째 사람. 노아는 뭡니까? 안식, 안위, 회복. 저주를 받고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은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들을 에녹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5장을 보면은 열 사람 끝에 되게 일반적인 공식이 누가 몇 살에 아들을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게 공식인데 또 완전하지 않아요. 5장 32절 봅니다. 에녹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긴 죽었단 말이 없어요. 왜 그런가? 그 노아 때에 그 홍수 사건이 있죠. 새 창조하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의 후손, 그 계열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이거죠. 그 11페이지 보면은 9장 29절에 가서 노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요.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거 보세요. 아주 그 기회보 같지만은 무의미한 족보가 아니에요. 구원의 샘물이 강수같이 흐르는 그 은혜가 넘쳐 흐르는 장이 5장이라. 영적인 후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신앙 계통을 이어가는 그런 자손들이라. 이분들도 다 죽었어요. 아담이 맨 먼저 죽었습니다. 930세. 장성 행진곡이 울려 퍼졌죠. 조종, 죽음의 종이 먼저 울려 퍼졌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노아도 은이라,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고 했어요. 에녹만 동행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열 사람들이 다 동행하면서 후대에게 또 그 신앙을 이어줬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죽긴 죽었어요. 그 사장에 있는 사람, 보라, 저 사람도 예수님 인정 죽는다 그러지만은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죽음을 뭐라 그랬어요? 귀중히 여긴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귀중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 우리가 고생하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병 들어 죽지요. 저도 이 암을 수술을 받은 사람인데 얘기해 보면은 부모, 형제, 친척 지금 암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에도 많을 겁니다. 제가 좀 많이 그분들을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도 한숨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믿음의 기대로 우리가 죽는 사람이요. 후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다. 아름답게 우리가 끝내야 되겠지요. 그 은혜의 기대라. 이 로마서 1장 보면은 이 4장에 있는 사람들, 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읽겠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20절이에요.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렸다. 이 4장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모든 일을 다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은 자정하신 분이요. 그들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지만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대상으로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과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동물에게는 안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은 즉시 그들은 영체가 되었어요. 영안을 가졌어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어요.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음을 듣는 영이 영의 귀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심을 가졌어요. 그들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귀하게 그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동물에게는 세 가지 생육 번성 충만하라. 사람에게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는데도 그들이 핑계하지 없어요. 21절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말할 수 없는 반역인데 또 한 가지는 이 피조물, 우리 피조물이 피조성에 대한 반역이라 그 얘기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은 이 우리 자신에 대한 반역이라. 어떻게 해석을 하여 좁혔는지 아셨어요? 예를 들면 이거 얘가 되겠는지 자식이 내 아버지하고 동등하게 되겠다. 내가 아버지다. 그 자연을 거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 하겠죠. 그런 큰 죄를 이제 졌다고 말이죠. 그들의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다. 허망하여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창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 사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장에 있는 사람은 그러는데 어떻게 5장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생각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모시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역대상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09페이지. 아까 제가 미시의 계통이라고 그랬는데 60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게 넉절인데 아주 짤막한, 예. 거기 이름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예. 미시의 계통이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4장에 있는 일곱 사람은 여기 없어요, 이름이.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제가 1절부터 있습니다. 아담. 여기 5장에 있는 그 이름 그대로요. 열 사람. 아담, 셋. 설명이 없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 세 아들 뭐 있습니다만은 그 글자만 글자 야벳은 조상들. 벌써 원문에는 없어요. 딱 그렇게. 아, 할렐루야. 이게 정말 열 명이 예, 메시아. 여기서부터 쫙쫙 야곱으로 아브라함 뭐 이사 야곱으로 해가지고 메시아 계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단순한 뭐 그런 족보가 아니야. 왜 거기에 귀중한 자리에 그 위치 원복음 주신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무의미한 족보를 거기다 실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풍성하고 그들에게 넘쳐 흘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야죠. 누가복음 3장 1장 이건 이제 하향식이요. 아담부터 내려요. 누가복음 3장 보면은 상향식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응? 노아, 그 외에는 라멕, 그 외에는 무드셀라, 그 외에는 에녹, 그 외에는 야렛, 그 외에는 마할랄렐, 그 외에는 게난, 그 외에는 에노스, 그 외에는 셋, 그 위는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라. 누가복음 3장을 그렇게 됐어요. 뭐 세상 떠난 분들만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계통에 있는 거 아셨어요? 저는 종종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너무 지나친 말 하나요? 아시겠어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잘것없지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전파하는 대리자로 대행자들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이런 거 감사 안 하면 다른 건 감사할 거 없어요. 속으로 아멘하세요. 다음에는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윤 목사님 그 설교하더니 전부 다 아멘파 만들었다고 뭐라 그럴까 봐요. 한국교회는 이게 충격요법을 많이 요구해야 쇼크요법. 그거는 이제 심장이 모든 사람 그 특별대 쓰는 거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뜨겁게 해주십시오. 자꾸 그렇게 하시면 견딜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런 것을 감사해가지고 하셨어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이것이 스며들어가야 이것이 참된 크리스천이지. 아 그거 뭐 믿음 뭐 평범한 거 뭐 이거 뭐 복음 뭐 은혜 그밖에 뭘 주십시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왕성 교회 수가 차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거기 등록하지 마세요. 왜요?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니까요.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되겠지.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가 다 불완전해요. 완전한 교회 없어요.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님을 닮아 빚어가는 것이죠. 빚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의 10명. 그래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와이프하고 저도 몇십 년 살았는데 동행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부부의 싸움을 닭싸움이라고 그러죠. 닭이 싸움을 안 하면 더 이상 닭이 아니죠. 또 부모와 자녀 이게 동행이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도 그래. 상호관계를 말했어요. 상호관계. 이것도 영어로 듀러티브라고 지속성이요. 뭐 몇백 년이건 우리가 몇십 년 살건 얼마 살다 뭐 이렇게 관계가 이어지다가 끊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을 동행한다는 것이요. 또 기간도 중요하고 그 질, 어떤 질로 동행이 지속되는가.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요. 이게 우리 순례자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신앙과 생활의 최고의 규범이다. 그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동행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불안전하고 자신하고도 이게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학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 상태에 내려놓고 동등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신인 동영형. 이것을 깊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다. 일발백계로 그냥 잘못하면 처벌하고 꼭 그대로 그냥 지켜. 그 율법의 정신은 모르고 예수님들 책망했죠. 그 형식만 가지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를 알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 안 했어요. 서로 시기하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 내 영향을 잘 알아가지고 그대로 주셨구나. 감사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한번 그 홍콩에 있는 제자 교회 갔더니 한번 제자가 어떻게 뭐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생각인지 교수님 한번 부흥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난 부흥사가 아니야. 내가 부흥회 하면 아마 사회자하고 나하고 반주자 세 사람밖에 안 올 거야. 그랬더니 나는 교수지. 근데 이제 한 달러도 받은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당신이 주인 보고 당신이 아주 굳은 사람인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지 않은 데서 먹고 그래서 당신 것이니까 파묻었으니까 당신 것 가지십시오. 그 유대인의 사상이요. 예.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그 유대인들의 사실 말씀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분? 예? 그래서 그 법대로 그냥 딱 지켜야지 그 삶은 안 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부사상,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많이 주입했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그들은 아버지 사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벌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1성 첫마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마음에 걸렸어요. 어떻게 인간이,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동행했다고.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랬더니 헬라어를 썼으니까.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하나님에게 직접 목적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렸다. 사실은 이거 이상 더 모순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보다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는가. 저는 더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와이프도 나를 뭐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 남편도 나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유대인들은 이거 불가능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364장 한번 봅시다. 여기 아주 놀라운 그 실마리가 있어요. 실마리. 그것이 무엇인가? 신약성경 364페이지. 자, 여기 4절. 뭐가 나오죠?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제가 이걸 읽을 때, 야, 과연 성경이다. 성령님의 계시로 주신 말씀이구나. 유대인들은 믿음이란 말을 생각할 수 없어요. 믿음이란 말을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엄격하신 분이다. 당신은 굳은 분이라. 당신 것 찾아가시오. 이런 유대인들인데 성경은 다른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요? 우리에겐 없었어요. 우리는 없었어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대가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믿음이요. 그렇다고 해서 값싼 거 아니요. 예? 시시한 거 아니요. 예? 알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너를 감사해야 되죠. 감사할 것 맞죠. 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감사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셨어요? 유대인들은 믿음이, 사장엔 믿음이 없는데 오장에 있는 사람,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어요. 자연적으로 풍성한 진액을 받아가지고 그게 뭐랄지 한번 15장 거기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인데 과실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 저는 그 말 읽을 때 너무 감동스러워요. 나 같은 사람이 열매를 또 맺고 내가 하는 모든 크리스천 라이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신분이 내가 되었구나.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셨어요? 우리가 보잘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겠다. 은혜죠. 다 은혜죠. 우리가 볼품없고 뭐 불신자고 어떤 때는 불신자보다도 윤리도덕적으로 못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이라. 이같이 너희 행실을 사람 앞에 보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크리스천 라이프의 뷰티, 아름다운 그 크리스천 라이프를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얼마나 참, 그래서 이 5장은 감사와 은혜가 참 넘쳐 흐르는 복음장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참된 감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특별한 감사예요. 여러분 그 발자국이라는 그 글을 좀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발자국. 하루는 내가 꿈을 꾸었다. 해면은 하나님과 거닐고 있었다. 내가 거닐다 이거지. 내 생의 모습이 보였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 하나는 나의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 마지막 장면을 돌아보니 때로는 발자국 하나만 보였다. 내가 가장 초참하고 슬픈 때였다.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제가 동행하기로 결정한 일에 항상 저와 동행한다고 하셨는데 어찌 제 생에서 가장 어렵고 필요한 때 발자국 하나만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 사랑하는 애야, 나는 결코 내 시련과 고통 시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본 것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니라. 그거 잘 아시죠? 전 이거 읽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잘못됐는가.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과 약속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해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잘못됐는지. 저도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하면은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다. 아셨어요? 앞으로도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저는 주님과 동행할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하셨죠.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죠. 그걸 알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죠.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제가 6절을 읽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1296페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미가가 참 마음속에 고민하면서 깊이 묵상해 봤어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제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제물의 합격성을 말하는 게 합격품인가? 그거 내가 가져간다고 하나님께서 이 제물로 합격품이라고 받으시겠는가? 내 어머니가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네게 보이셨다. 주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주셨다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생활, 형식이나 의식, 그 나쁘다는 걸 알지만 그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서 이 근본적인 문제, 구원의 은혜, 이 복음, 이 믿음, 풍성한 이 진액, 영광도 있으니 신분, 일질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풍성이 나눠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가 이 5장에 속한 족장들의 후손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때로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주님이신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능력이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오는 일주일 동안도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